V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18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도심에 모여 범죄인 인도법안,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폭력 양상을 보인 가운데 이날 시위를 주도한 제야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은 이번 시위를 평화 시위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 측은 앞서 이날 시위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홍콩 주민들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지난 6월부터 대규모 도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8일 오후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빅토리아 공원에 직결한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와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행정장관 직전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빚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위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교육식장에서 17일 밤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나스라트 라힘이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공격으로 최소한 63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쳤다며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시아파 소수 민족인 하자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18일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슬람 시아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테러 공격을 끔찍한 행위로 규탄하고 하자라족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다미치 야마모토 유엔 아프간 지원단장은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며 비열한 테러 행위라고밖에는 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지중해를 포류하던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허가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8일 인터넷 트위터에 스페인 남부 알헤시리아스 항구에 난민선 오픈암즈의 정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암즈는 리비아를 탈출한 난민 107명을 구조했으나 정박한 항구를 찾지 못해 17일간 표류해왔습니다. 배선원들은 난민선 상태가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스페인 총리실은 난민선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입항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이탈리아 당국이 모든 항구를 봉쇄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18일 오픈암즈가 이탈리아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픈암즈가 자신과 이탈리아를 도발하기 위해 람페두사 섬에 정박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가 오픈암즈 입항을 거부하자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등 6개 유럽 국가가 난민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17일 보수 우파 단체들의 시위와 좌파 단체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시 당국은 수백 명이 달하는 두 시대의 충돌을 막기 위해 포틀랜드 시내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우고 도로와 다리를 차단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최소한 13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철봉과 강목, 최루 스프레이 등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백인 우월 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즈 등 구구 단체들이 주도했으며 이 단체들의 대응에 좌파 성향인 반파시스트 단체 안티파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포틀랜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중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인 포틀랜드 시장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군부와 야권이 17일 역사적인 권력 이양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수단 과도군사위원회 측과 야권연대 측은 이날 수도 하르툼에서 만나 권력 분점을 이양하는 재헌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야권과 군부가 함께 구성한 주권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수단을 과도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무장한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 분리보안 장벽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6일 또다시 두 발의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북 실무협상이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판을 깨지 말고 비핵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16일 오전에 두 발의 발사체를 동해로 쐈습니다. 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까? 예.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군 당국은 이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사실 지금 북한이 6.3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 무려 6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3주 동안에 6차례를 발사한 거니까
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숫자의 그런 시험 발사였고요.
예.
지난 5월 달에 두 차례, 5월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8차례까지 온 건데요. 이것까지 합치면 8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회 두 발씩 그렇게 해서 16발을 발사한 겁니다.
예.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새로운 그 형태의 미사일 또는 방사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체로 한미 정보당국은 이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신형이다라는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8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대략 세 가지 종류의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선보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쏜 장소 또 종류 이런 것도 다 다양하게 나타난 그런 그 시험들이었는데요. 10일 이후 엿새 만에 발사체를 쏜 건데 과연 이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이제 6월 30일 이제 판문점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회동을 했고요. 이어서 그 7, 8월에 모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차례 12번 쐈고요.
예.
5월까지 쏜 것까지 5월에 이제 두 번 쐈으니까요. 그것까지 합친 모두 진짜 8차례 걸쳐서 그 16발 이상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의도를 놓고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대내용 의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미북 간의 뭐 분위기도 좋고 정상회담 이런 것이 있어서 북한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핵실험도 못하고 미사일도 발사도 못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참관하는 데서 북한이 과거에는 여러 차례 그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그런 군사훈련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올 2월에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우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결렬되고 이제 북한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위신이 상당히 좀 추락했다, 흔들렸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번에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좀 흔들린 자체에 좀 그 위신을 회복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금 보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북하고 지금 미북 실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그 합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이제 계속 미국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세법을 바꿔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존 볼튼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없애고 단계적으로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데 미국이 뭐 여기에 대해서 잘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일종의 그 실력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 이런 거는 탄도미사일이라도 우리가 버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또 미국 보고는 이제 셈법을 바꿔라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을 겨냥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나름대로 불만을 가진 거는 한국이 이런 대북 그 포위 제재 이런 그 전선에서 좀 이탈을 해서 예를 들면은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이런 거는 한국이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금 뭐 그 본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우리는 유엔 그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동참에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불만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새 그 북한의 그 담화를 보면은 그 한국의 청와대를 상당히 뭐 강도 높게 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네. 것도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8.15 그 경축사를 하자마자 그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뭐 발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뭐 여러 가지 뭐 의도가 다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쪽에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전문가들의 분석 관측이 많습니다.
예. 지금 그 발사 장소가 강원도 통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한 대로 이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국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라는 분석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통천이 물론 강원도이고 또 그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가깝기는 하죠.
예,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 5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요.
예.
그것이 그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성격이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예. 지난 5월 달부터 8차례 북한이 시험 발사한 그 사례들을 보면 호도반도에서 두 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안 그리고 서해안을 돌아가면서
예.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호도반도 두 차례 외에도 강원도 원산에서도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천에서 발사한 것은 가장 남한과는 가까운 지역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을 겨냥하고 염두에 둔 것이다.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군과 합동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북한 측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국 정부가 이제 미국의 신형 무기들을 계속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는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또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 한국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남기구죠.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그 16일 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8.15 광복절 그 경축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굉장히 그 담화를 내서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북한 얘기는 남조선 당국자하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이제 원색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그 남조선 당국자의 자업자득이다. 또 망상이다. 뭐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기웃거리지만 그런 미련은 접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돼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냈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최근 그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 이거하고 최근 한국 국방부가 그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경항모를 그 마련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아주 상당히 격렬하게 비난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그 담화를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그 별 그 대꾸를 안 하는 이렇게 해봐야 그 갈등만 조장한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날은 그 약간 예외적으로 그 통일부 그 부대변인이
예.
그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한국의 그 대통령 더군다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이런 논평이 나오면 한국의 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저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의 반응 같은 거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북한이 이렇게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그 미북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사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 그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또 북한이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 그렇게 어떤 북한을 위해서 뭔가 그 대화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 경제 협력 방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조치로서 이것을 재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실망과 좌절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한국이 말하자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이 한국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사실상 통미복남 미국하고만 통하면서 한국하고는 이제 대화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도 그렇게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 반응 지금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이거 이제 북한이 이제 이 같은 발사체를 쏘자마자 한국 합참이 이걸 밝혔고요. 청와대에서는 그 즉각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도를 하고 아까 그 조평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일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다.
예.
이런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한국을 끌어들여서 이걸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여기에서 맞대응하는 것이 별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겨냥한 직접적인 비난 이런 것도 삼가고 문 대통령이 하루 전에 밝힌 그 광복절 경축사에 밝힌 미북 그 실무 협상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그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이전 몇 차례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반응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최근에 북한의 몇 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예.
소형 미사일일 뿐이고 또 어느 나라나 하는 그런 시험 발사라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도 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그 사안의 위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 아니라 중장거리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약속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것이 단거리든 장거리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존 볼튼 보좌관은 이번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이 다음 주 화요일 20일 끝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그러면 끝날까요?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30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계속 안 쏠 텐데 단거리는 그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그러냐 그런 일종의 그 승인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뒤로도 북한이 벌써 지금 상당히 많은 10차례 이상의 그 탄도미사일 그 미사일을 방사포 이런 걸 쏘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것을 그 유엔 그 안보리에 제기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합군사훈련이 이제 20일 날 끝나면은 그 뒤로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발사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어서 그 미북 그 실무 협상이 열려서 이것이 뭐 잘 되면 뭐 문제가 없고 계속 뭐 안 쏠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가령 삐걱거리거나 큰 문제가 부딪히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또 다른 도발을 해서 미국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올해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16발을 쏜 건데 그러면 이것이 다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형태들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주장이 있고 또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분석 중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북한 측의 주장은 세 가지 신형 무기를 그 시험한 것으로 그리고 또 사실상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전술 유도탄 이것이 신형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형 방사포가 있습니다.
예.
탄도미사일도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다르급과 유사하거나 개량형이다, 이 미사일이.
예.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당국이나 미국 당국은 이것들이 거의 전부 다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북한은 말씀드린 대로 신형 전술 유도탄 또는 신형 방사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뚜렷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일지라도 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탄도미사일의 그 일반적인 특징과는 좀 다르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도가 굉장히 낮고요.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말하자면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비행거리는 대체로 200km에서 400km 정도로 이번 그 16차례 시험 발사가 모두 다 그랬는데요.
네. 네.
상당히 빠르면서 또 비행 그 말하자면 패턴이 포물선으로 단순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당국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앞서서 풀업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풀업이라는 것은 일단 낙하하는 듯 했다가 탄도미사일이라면 바로 낙하해야 되는데
예.
다시 또 마치 순항미사일처럼 상승을 급상승을 예. 해서 날아가는
예.
이런 굉장히 속도도 빠르면서 그야말로 비행도 상당히 그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속성 거기에다가 저고도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요격에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해서 신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그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무력 시위의 특징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까?
네, 크게 뭐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모두 그 발사 뭐 이런 어떤 무력 시위 이런 걸 할 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 현지에 가서 이걸 참관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당히 대내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거는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고체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뭐 그 ICBM까지도 발사했지만 그 중에는 이제 액체 연료를 쓰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그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액체를 쓰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은 이동도 이제 그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탐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빨리 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고체 연료 쓰는 것이 그 눈에 띈다 이런 게 있고요. 아까도 얘기해 놨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대부분이 이것이 신형 무기들입니다. 그 이스칸데르는 뭐 러시아가 이미 개발한 거지만 북한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량을 해서 새로운 특징을 가진 신형 무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 의도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창관했다는 거, 고체 연료 쓴다는 거, 신형 무기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꼽는 북한 이번에 무력 시위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에는 한 번도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부적 요인이 있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내부적 요인보다는 일단은 미국이 예. 한국과 계속해서 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예. 한국이 이제 새로운 미국산 첨단 무기들을 도입하는 데 대한 불만 예.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아주 길게
예.
그 말하자면 시험 발사가 잇따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약간의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것은 연합훈련이 끝나면 끝나고 이제 실무협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었고요. 자, 전문가들은 내부적인 그 문제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핵포기를 위한 비핵화 협상을 사실 1년 넘게 미국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기대했던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적은 재원으로 북한은 경제를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는 계속 핵폭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부에서도 정권에 강경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온건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인사들을 좀 다독거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것이 이제 한 가지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같은 맥락이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권위가 상당 정도 손상을 훼손됐다. 손상받고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 위원장이 이런 점을 의식해서 말하자면 군부를 다독거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위도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은데 이 명분이 없다가 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활용했다. 혹시 뭐 이런 요소는 없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명분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에 그 미국과 한국군이 한 거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실제 뭐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는 이런 훈련이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의 이제 그 장교들이 그 참가하는 컴퓨터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는 어떤 테러가 어디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자 이런 것에 하나의 그 용어를 쓰면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용어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거기서 갔다가 상당히 일종의 북측 연습이다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명분으로 활용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 외무성은 조미 대화는 있어도 한국과의 북남 대화는 없다고 했는데요. 남북 대화는 북한 통일전선부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예, 남북대화는 뭐 통상 그렇게 통일전선부가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예.
최근에 보면 사실 그 남한을 상대로 한 이런 담화나 이런 것도 외무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큰 어떤 이렇게 그 말하자면 벽을 두고
예.
소관사는 여기고 여기고 미국은 이렇고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런 그 사례를 보면 그 업무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예.
외무성이라고 해서 남한과 관련한 입장 표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 최근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과 관련한 것이기도 하고요.
예.
동시에 연계가 돼 있고 또 미북 협상과도 관련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를 좀 잘 통할해서 관할하고 있는 외무성이 그 맡아서 담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인터넷 트윗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친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3장짜리 그 친서를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에서 그 밝힌 바에 따르면 그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그 미양 군사 훈련을 상당히 그 비난하는
예.
뭐 이런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예.
또한 하나는 일종의 사과.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판문점에서 그 2, 3주 안에 열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2, 3주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한 달 이상 저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유감을 표하는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면은 바로 열겠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미북 협상이 실무 협상이 열리게 될까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협상 자체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무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차원에서 합의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물론 설명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것이지만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영어로는 as soon as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르면은 사실 실무 협상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트위터에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예.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정상 간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일부에서의 관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으로 곧바로 갈지 아니면 북한이 또 다른 어떤 정상 간의 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지 이것도 조금 두고 봐야 될 일이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지난 14일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희 VOA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볼튼 보좌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ell, we haven't had really any substantive negotiations at the working level with North Korea since the president met with Kim Jong-un at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 어떤 실질적인 실무 협상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요. 또 미북 실무 협상이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북 간의 실질적인 접촉이 없다는 것이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2, 3주 안에 이제 합의를 한다. 이것이 이제 미국도 발표하고 북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볼튼 보좌관이 최근 그 VOA의 그 인터뷰에서 실무 차원에서 어떤 그 실질적인 협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실질적인 협상이 없었다고 그러면 비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친서가 주고받는 건 있었으니까요.
예, 예.
이런 하나의 뭐 그건 있지 않았겠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미북 간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그 협상이나 이를 위한 준비 접촉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볼튼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곰씹어 볼 만한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빅딜을 원한다 이 점도 밝혔네요.
예, 사실 이 미국의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도 사실 이 빅딜과 단계적 비핵화가 맞부딪히면서 그렇죠.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사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빅딜을 하는 방식을 미국이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북한과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해왔거든요. 예.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라는 조짐은 이 볼튼 보좌관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북한 역시 일관됩니다.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지고 또 북한 측에 비핵화 관련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로 응답을 하고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설사 실무 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지금에 말하자면 엇갈린 입장으로는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볼튼 보좌관이 북한이 핵포기로 얻게 될 경제적 미래가 어떨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볼튼 보좌관이 이번에 그 VOA에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핵포기로 얻게 될 그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지난번 그 1차 정상회담이죠. 싱가포르 정상회담 만났을 적에 당시 미국 측이 그 정상회담에서 그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경제적 미래에 대한 영상, 비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당시 영상물이 그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북한 측이 같은 영상물을 아주 그 주의 깊게 시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현지에 배치된 미군들도 위협을 한다는 점도 얘기를 했네요.
예, 당연합니다. 사거리가 미친다고 한다면은 예. 그것이 미군 기지나 미군을 회피해가면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런 위협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에 그런 말하자면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한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한국이 도입하는 미국산 신무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제 그런 설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신형 미사일이 미군 기지, 그러니까 F-35 전투기가 배치되는 청주의 미군 기지를 충분히 말하자면 미칠 수 있다 사거리가
예예.
그런 지적들을 하면서 미군 기지 또는 미군의 주요 전략 물자들 시설들 이런 것이 맞으면 타겟 에어리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포함되고 있다면은 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자, 궁금한 것이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참 뭐 쉽게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VOA의 그 볼튼 보좌관과 인터뷰한 이제 앵커가 바로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요새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비핵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볼튼 보좌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방조하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볼튼 보좌관이 수년간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판을 깨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 나와서 비핵화를 논의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 광복절 그 경축사가 아니더라도
예.
그동안 줄곧 이제 미북 협상이 재개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인 우선 관심사고 예. 우선돼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비단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국도 좀 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점 또 북한도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판을 깨지 말고 또는 대화를 어렵게 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서 논의해서 풀어나가자. 이것은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북한 측에 제대로 말하자면 설득력을 갖추고 또 효과를 발휘한 측면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문재인 정부가 참 대화의 재개 그리고 진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다 인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이제 미사일이 또 발사가 됐네요. 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빨리 실무 협상을 열자는 입장인데 이 북한은 새로운 길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네, 새로운 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북한이 그 핵 보유국으로 그 갈 수도 있다. 이런 그 의도로 지금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건 사실 올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처음 나왔고요. 최근에는 그 북한 외무성 담화 등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자주 그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그 보도 매체에 따르면은 북한이 그동안 그 새로운 길을 언급한 게 이제 다섯 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스스로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제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새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미국 러시아 관계도 상당히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중 미러 간의 그 새로운 그 갈등 이 국면을 활용을 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고 제재도 풀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했는데요.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회의를 여는데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례적이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될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예.
이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국회 의결 아닙니까?
예, 예.
미국이나 한국과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그 김정은 1인 지배체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의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이런 형식을 갖춰서 늘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제 바로 비핵화 협상, 실무 협상이 이제 재개되는 시점에 맞춘 게 아니냐라는 이 시점을 볼 때는
네.
뭔가 이런 미북 간의 협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다는 소식과 함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VOA 인터뷰 내용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 소성민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미국적인 문화는 무엇인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미국을 살펴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세계를 움직이는 돈, 미국 돈 달러.
greatest city in the whole world.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미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미국을 떠올리게 하는 유명한 도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면 바로 이 도시, 수도 워싱턴 DC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동북부 지역. 대서양으로 흐르는 포토맥강을 사이에 두고 버지니아주와 만나고 도시의 위와 아래로 메릴랜드주가 이어지는 곳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있습니다.
The greatest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world.
That's right. The US Capitol building. Let's show you where it is.
세계 정치의 중심. 미국의 상징이기도 한 하얀 돔 양식의 국회의사당. 미국의 대통령이 일하고 살고 있는 백악관이 바로 워싱턴 DC에 있고요. 워싱턴 DC의 동쪽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워싱턴 기념탑, 도시의 서쪽 끝에 자리한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녹지 공간, 내셔널몰이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비행기로 13시간, 중국 베이징에서는 15시간 거리의 워싱턴 DC. 박물관을 구경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워싱턴 DC는 박물관 도시, 기념관 도시입니다.
I love to visit the Smithsonian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I've been coming here ever since I was little and I never get tired of it.
There's so much to see and do. We'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visit.
특별한 주제로 조성된 일정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 박물관도 많지만 스미소니언 협회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열려있는 19개의 박물관을 살펴보는 것이 워싱턴 DC를 여행하는 특별한 매력인데요. 미국의 항공우주과학기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현대미술부터 아메리칸 원주민,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역사와 문화, 또 미국의 자동차, 철도, 화폐, 우표, 건축 이런 주제의 박물관을 구경하는 데만도 일주일이 넘게 걸릴 정도로 아주 다양한 박물관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계획도시입니다. 1700년대 후반에 수도였던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이어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건설한 평양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의 도시입니다.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고층 빌딩이 없는 것이 워싱턴 DC의 특징인데 연방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169m 높이의 조지 워싱턴 기념탑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워싱턴 DC,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컬럼비아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이 컬럼비아는 미국, 아메리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50개 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별 행정구로 7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American farmers could receive up to $12 billion in emergency relief amid tariffs.
Today that a weaker US dollar will help narrow the nation's trade gap.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돈,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돈, 바로 미국의 화폐, 달러입니다. 유럽연합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도 있지만 북한에서도 통용된다는 미국의 달러화는 세계의 기준통화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달러화를 직접 보거나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기도 똑같고 색감도 비슷한, 그래서 얼마짜리인지 그 액면가와 화폐 인물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미국의 달러화죠. 모두 6개 종류입니다. 1달러, 5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 널리 통용되기보다는 지갑 속에 좀 고이 간직하는 사람이 많다는, 미국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선물 받은 뒤에 모나코 왕국의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로 또 행운의 달러라고도 불리는 2달러짜리 지폐도 있습니다. 자, 동전. 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은근 무게감을 주는 미국의 동전은 크기와 색이 가지각색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동전이 있고요. 어쩌다가 가끔 손에 쥐게 되는 귀한 50센트짜리 동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장난하면서 동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동전에 붙여진 별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센트짜리 동전에는 페니, 5센트는 니켈, 10센트는 다임, 25센트는 100의 4분의 1이라는 의미를 담은 쿼터라고 부릅니다. 지폐와 동전에도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 특히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1센트 동전과 5달러 지폐는 남북전쟁을 끝내고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한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새겨져 있습니다. 5센트 동전, 2달러 지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세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0센트 동전에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25센트 동전과 1달러 지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10달러 지폐 인물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에는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 100달러 지폐에는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던 과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지폐 뒷면에는 미국의 공식 표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뜻의 In God We Trust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문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18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도심에 모여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폭력 양상을 보인 가운데 이날 시위를 주도한 제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이번 시위를 평화 시위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 측은 앞서 이날 시위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홍콩 주민들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지난 6월부터 대규모 도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8일 오후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빅토리아 공원에 직결한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와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행진해 버렸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빚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위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결혼식장에서 17일 밤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나스라트 라힘이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공격으로 최소한 63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쳤다며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시아파 소수민족인 하자라족이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18일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슬람 시아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테러 공격을 끔찍한 행위로 규탄하고 하자라족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다미치 야마모토 유엔 아프간 지원단장은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며 비열한 테러 행위라고밖에는 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17일 보수 우파 단체들의 시위와 좌파 단체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시 당국은 수백 명에 달하는 두 시위대의 충돌을 막기 위해 포틀랜드 시내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우고 도로와 다리를 차단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최소한 13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철봉과 강목, 최루 스프레이 등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백인 우월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 등 구구 단체들이 주도했으며 이 단체들의 대응에 좌파 성향인 반파시스트 단체 안티파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포틀랜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중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인 포틀랜드 시장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지중해를 표류하던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허가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8일 인터넷 트위터에 스페인 남부 알헤시라스 항구에 난민선 오프남즈의 정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남즈는 리비아를 탈출한 난민 107명을 구조했으나 정박할 항구를 찾지 못해 17일간 표류해왔습니다. 배선원들은 난민선 상태가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스페인 총리실은 난민선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입항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이탈리아 당국이 모든 항구를 봉쇄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가 오프남즈 입항을 거부하자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등 6개 유럽 국가가 난민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군부와 야권이 17일 역사적인 권력 이양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수단 과도군사위원회 측과 야권연대 측은 이날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만나 권력을 분점하고 이양하는 재헌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야권과 군부가 함께 구성한 주권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수단을 과도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권위원회는 곧 과도 내각을 이끌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단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협정 서명을 축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18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무장한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분리보안 장벽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탱크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이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17일 가자지구에서 로켓포 3발이 이스라엘로 날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보안장벽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에 사살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 북부와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